잘 주무셨습니까? 창세기 제40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입니다. 떡구는 관원장이 그 해서의 기람을 보고 주어서있기는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를 내 머리에 입고 그 윗광주에 발을 위해 맞는 각종 군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선이라 하니 새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이라. 바로 모든 신하류에 잔치할 때에 술 마던 관장과 떡 굽는 관장의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마던 관장은 전직을 해보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장은 매어 달리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마던 관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3절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에 내려와서 이렇게 4층에 올라와 보니까 날씨가 덥고 많은 형제님이 막 현관 돌 침대 위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설치고 상당히 이렇게 막 잠자리 좋지 못해서 너무너무 저들이 송구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안방에서 잤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수양관을 서울 1시간 거리에 다시 짓자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보은에 가면 온천수가 나오는 산인데 그걸 사가지고 수양관 짓자는 분들도 있고요. 강릉에 오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잠자리나 이 장소가 좁아가지고 상당히 모두 이렇게 협소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하니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훈련 받는다고 생각 좀 잘 참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어떤 부인이 자기 어린 딸을 한 열 몇 살쯤 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얘가 자폐증이 있는 아이예요. 말이 이제 자폐증이 좀 서툴어서 말을 하기 싫어하지요. 말하기 싫어하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입을 다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엄마하고 셋이 있는데 엄마는 나가라 그랬어요. 엄마가 나하고 이제 아이하고 나하고 둘 있는데 앉아 얘기해 봤어요. 안 앉았어요. 앉아 안 앉는 거예요. 앉아 안 앉아요. 이제 왜 안 앉습니까? 앉으라고 앉으면은 그 다음에 또 내 말을 듣다가 보면은 또 말하라고 말도 해야 하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말을 잘할 줄 모르니까. 그 내가 어깨를 딱 눌러 앉혔어요. 그래 앉았어요. 앉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다시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켰어요. 일어났어요. 엄마 있는 데는 그러면 엄마한테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엄마 나가라 그러고 또 엄마가 없어야 애가 기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엄마가 알았으면 나 욕 많이 했을 거예요. 다시 앉아 그랬어요. 안 앉아요. 또 이제 이렇게 울렸어요. 앉았어요. 다시 일어나. 안 일어나요. 딱 일으켰어요. 몇 번을 했어요. 너 나하고 하루 종일 싸울래? 그랬어요. 이제 방법을 바꿔서 손을 여기다 올려놔. 안 올려놔요. 내가 손 딱 올려놨어요. 뒤집어. 그래, 뒤집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손 내려. 그러니까 내렸어요. 다시 올렸어요. 뒤집어. 뒤집어. 다시 뒤집어. 뒤집었어요. 왼쪽 손. 왼쪽 손 올려. 뒤집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가 나한테 굴복했다는 건 참 고마운 거죠. 정신적으로 안 좋은 아이들이 자기가 남들에게 나타나는 게 싫어서 숨기고 싶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을 하면 행동도 해야 하고 자기 잘못된 행동 부족함이 나타날까 숨기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다시 앉아. 앉았어요. 일어나. 일어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꼭 끌어안아줬어요. 얼굴도 비벼주고 막 그랬어요. 애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 몇 살 된 아이는 그렇지 쉰 살 된 모친 보고 앉아 일어나 이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번 마음 탁 꺾으면 좋은데 40살 된 청년 보고 앉아 일어나 그 못 하잖아요. 이제 뭐 10살 남짓한 아이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그 아이에게 고마웠어요. 또 이제 불렀어요. 불러 이야기를 해서 너 아이스크림 좋아해? 예 하고 마지막에 나한테 질문에 처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제 마음이 흐르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흐르는 게 너무 고맙고 아마 걔는 내가 잘 안 잊을 것 같아요. 이제 여자 한 10살 남자란 여자인데 자폐적으로 마음을 꼭 닫고 있는 아이인데 눈물을 막 흘리고 지가 왜 흘리는 의미를 아직 연구 잘 모르는데 지가 내한테 져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흐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문제 있는 아이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한 번은 제가 대전에 살 때인데 이제 한 17, 19쯤 된 아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시 맡기로 했어요. 대전에 왔어요. 탁구대에 올라가서 탁구대를 부러뜨렸어요. 탁구대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엎드려 그랬어요. 몽둥이를 이만한 걸 들고 때릴 건가요? 그럼 때리지. 아플 건데요. 아프라고 때리는 거야. 꼭 때려야 돼요. 때려야겠어. 아플 것 같은데요. 엎드리게 하는데 20분이 걸렸어요. 막 힘들게 해요. 너 왜 탁구대에 올라 부서뜨렸어? 너 돈 있어? 그거 새로 사올 수 있어? 돈이 없는데요. 주먹들을 한 대 딱 때렸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대부분 보면은 집에 이제 어린아이가 좀 약간 부족하거나 정신적 불행한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나쁘게 키워요. 불쌍하니까 애초에 웬만한 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애는 자기가 충분히 변소를 갈 수 있는데 귀찮아 또 오줌을 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인데 보면 부모님 5점 싼다고 걱정하지. 걔가 그 자기 그걸 누리고 싶어 해요. 자기의 뭐 불쌍한 부모들을 위해 줄 그걸 최대한 누리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 세계 속에서. 한 분은 아래층에서 막 걔가 소리를 질러요. 내가 내려가 봤어요. 막 걔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 위에 있으니까 의자 등을 때린다고 해서 허리띠 맞추는 의자 등을 딱 때려 딱 그쳐요. 아 내가 얘 어디서 떠들어 조용했어요. 이제 보통 아이들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손님들이 오면은 웬만하면 부모님들 안 뭐라 그래요. 애들은 그걸 잘 알아요. 손님을 올 때 여유를 더 가진 거예요. 제 손자들이 있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그럽다는 걸 알아요. 저 아버지 엄마한테 꼼짝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미국을 한번 가 며느리 가면 아버님 얘들이 할아버지 오신 거 벌써 알았어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안 좋은 거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스리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지만 아이들에게 지면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원하는 걸 해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든 아이들께 이겨야 돼요. 언제 이겨야 하냐면 5살 때, 6살 때 이겨야 돼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살이 넘어가고 12살이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질라면 고생을 많이 해야 져요. 물론 이기려면 이길 수 있지만 부모들도 어렵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때는 어릴 때 매를 뭐 초등학교 때까지 매를 들어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은데 매를 댈 때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매를 때려가지고 안 고쳐지면은 못 때린 거 안 때린 거보다 훨씬 악영향이 돼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17, 18 될 때 나쁘게 뻗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애를 그 반 죽여버려요. 그럼 이제 그 아이는 다시 못 잡아요. 반을 애들 그 반 죽여놓으면 그만 죽은 놈 마음보다 때린 아버지가 10배 더 아프니까요. 절대 아버지는 한 번 그러 두 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그만 죽어 때린다고 이제 습관성 된 아이들 금방 잘 고쳐지지 않아요. 다시금 아빠가 못 때리면 아버지가 애를 포기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주 빗나가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어린 저희 아이들 키울 때에 허리띠를 자주 풉니다. 가죽 허리띠. 허리띠를 아이들을 때린 적이 거의 없고요. 기억에. 허리띠를 방바닥을 때리게만 하는 아이들은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 아이들을 굴보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다 안 그럴게요. 그래서 마음을 차근차근 꺾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손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빨이 맷돌처럼 생겨서 이렇게 널찍하지 날카롭지 않아요. 손은 발톱도 사자처럼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가 거의 없어요. 소가 쓰는 공격용 무기는 하나 유일한 게 내 머리로 불러가지고 받는 것인데, 때때로 소가 화가 나거나 어려울 때에 사람들에게도 받으려고 대들어요. 이 자매님 죄송한 얘기지만 소는 여자를 참 많이 무시해요. 여자들이 소 꼬비를 딱 잡으나 소가 대들려고 해요. 기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여자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여자들은 여자들이라도 소가 딱 이렇게 대들려고 하면은 몽둥이를 가지고 막 들고 때려버리면 소가 꿈쩍 못해요. 소가 떠서 받는 힘이 있으면 사람 못 당해요. 그러나 소가 사람들에게 이미 졌어요. 치기 때문에 그 몽둥이 들어도 겁을 내는 거지. 소 사람이 몽둥이 들고 소를 때릴 때 소가 머리로 떠받으면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보통 소는 이미 마음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도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그 주위 사람들도 다 불행하고, 그런 사람 장가를 들면은 아내는 한평생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고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고통스럽게 지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사람을 떠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죽이긴 일도 없어요. 근데 소가 자기 마음을 꺾고 사람들에게 한대 채찍으로 때려도 순종 걸어가는 게 낫지, 소가 만일 사람을 받았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몽둥이 찜질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그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을 거겠죠. 소는 지혜로워요. 진짜 하기 한 번에 막 버텨보다가, 저희들도 저희가 어릴 때 소를 딱 몰고 나가면 소가 막 처음엔 아이라고 무시하고 대들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놈의 소가 어디 꽈물지 막 그 소꼬비를 딱 금방 탁 꺾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소술에다가 이제 메워가지고 소가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고, 우는 술에 뒤에 누워 있어도 하늘 쳐다보고 누워 있어도 지가 다 알아서 가져와요. 소가 이제 소나 말이네 그 사람들 순응하는 그게 아주 평화롭게 이루어지는데, 소가 만일 사람을 거역하면 매를 맞거나 안 도살장에 가거나 팔려가거나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는 자기가 거역하면 도살장에 가는지 그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순한 동물이고 힘이 있지만 사람들을 잘 따라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하게 잘 따르면 진짜 복을 받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딱 단속을 안 해가지고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거스려 가면서 자꾸 이렇게 육으로 흘러가고 욕망으로 흘러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를 대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대한, 죄송합니다 사모님, 우리를 대한 소같이 취급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소처럼 우리가 정말 막 삐뚤게 가고 싶고 육으로 가고 싶고 내 욕망으로 가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소가 참 지혜로운 것은 소가 살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아이 어린 아이인데 어느 날 이 아이 마음속에서 자기 말하는 게 어눌하고 서투니까 말을 차분차분 못하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말에 한 번은 안 되니까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말 못한 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말을 점점 더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해야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천히 입을 딱 다물고 누구에게도 말을.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 사람이 참 중요한 대화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또 내 마음을 이게 듣고 그게 인간관계를 너무 아름답고 좋게 하는 거예요. 때론 농담도 하고 때론 장난도 치고 때론 실없는 이야기도 해서 서로 마음이 흐를 수 있는 관계가 인간관계를 가장 따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건 여러분의 가정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저는 저희들 교회를 최근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세상에는 너무 삭막해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교회에 갔었는데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밖으로 가서 막 보면 똑똑한 것 같고 막 참 조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보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쉴 만한 데가 없어요. 더더기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있으면 막 약점 막 일제히 그다 공격을 왜? 왜? 사람들이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게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다스리고 이끌고 그래 하고 싶으면 그래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 볼 때 막 더 이런 기회가 어딨냐 싶어 꾸짖고 그런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그런 것으로 쾌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이 한국이란 사회가 불과 몇 년 사이 굉장히 삭막해졌어요. 마음을 탁 열고 편하게 마음 있는 얘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형제는 아래층 사람들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불안하대요. 그래서 2층에 그 위층에 산다 하도 발자국 소리 난다 그래서 발 그 방 전체를 매트로 깔았대요. 소리 안 나게. 그 툭하면 올라와서 뭐라고 막 툭하면 이웃에 살면 그 정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사는 위층에 사는 분은 밤에 이렇게 한 12시, 1시 때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종종 나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요. 그래도 내가 그 소리 좀 듣는 거 그리 큰 문제 아니니까 참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 또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좋게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 하는 것도 그거 아주 그러냐 그러면 성가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내고 내가 참는 게 훨씬 편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조금 막 견디지 못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니까 막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같이 대화를 해서 푸는 것보다도 대화를 건전하게 시작하지만 말이 빨라지니까 차근차근히 싸울 땐 여유가 없으니까 이만큼 길게 해야 할 말을 딱 줄여서 해서 빨리 해야 하니까 격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가 다툴 때 한숨 쉬가면서 한 시간을 한 20시간 잡아가지고 당신 자 내가 들을 테니까 이야기하시오. 자, 당신 10분 딱 시계 재놓고 땡 이제 그만하고 나하고 나거든요. 해요. 그래 또 그래야 하면은 절대 싸움이 안 돼요. 이제 내가 하는데 아내가 하는 이야기 막 틀리서 답답해 할 때는 내가 아내 말을 가로막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막 안 질려 또 가로막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 못하니까 단어 짧은 단어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이만큼 긴 문장을 두 마디로 하려니까 격한 말을 해야 해요. 나죽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라.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참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뭐 제 아내 얘기 어디 있을 건데 한번 제가 아내하고 싸웠을 때 아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막 화를 냈어요. 아내가 한 박자 딱 쉬더니 여보 왜 그랬더니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 화만 내지 말고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봐요. 깜짝 놀랐어요. 진작 그렇게지. 그래 차근차근히 이건 이렇게 됐고 이런 데 아 그러냐고 몰랐다고 끝이에요. 그래서 야 그때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 내가 열을 많이 받았는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땐 자기 잘나 또 대들고 막 그래요. 부부지간에 대드는 건 뭐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대화가 돼가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간에 싸우려고 하면은 서로 안 맞을 때는 딱 시계를 갖다 놓고 딱 10분마다 땡 소리 나는 시계 갖다 놓고 자 그러면 당신이 10분 이야기하고 내가 딱 메모로 할 테니까 그냥 차분히 이야기해. 그럼 여유 있게 해요. 10분 동안 하라 그러면 그죠? 그럼 나하고 난 또 당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 돼. 그렇게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배워도 가만히 하고 싶은 말이 막 확 나와서 격한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부들이 격하면은 정신이 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고요. 뭐.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 그게 자꾸 부딪히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정말 희생하고 고마운 것도 있는 아내인데도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그러면 이제 막 아이고 이러다 내가 살이 나겠다 이혼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기를 낳아주고 날 위해 희생을 하고 참 고마운데도 극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는 하나님 몰래 참 안 듣는 게 하나님이 몇 시간 동안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시면 그때 막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짓들 좀 하고 하나님 딱 눈 뜨셨으면 그 지금부터 얌전히 그렇게 살면 정말 세상 편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걸 안 하시잖아요. 24시간 365일 다 쳐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려 가면서 살짝 괜찮을 만한 짓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렇죠? 하나님 뜻 아닌 거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 부인들이 그렇잖아요. 남편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하고 싶은 거 있지요. 그죠? 두 명만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하자 그런 마음 들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 남편이 그냥 넘어가면 또 하고 싶지. 그죠? 그다 싸우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막 그 어긋나가면서 막 내 육으로 인간적으로 하고 싶고 그걸 용납하면 또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큰 거 하고 싶고 이제 그러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전자레인지를 하나 샀어요. 내 몰래. 이제 그때 우리 사정은 전자레인지를 살 그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리 강사가 요리 강의를 한다 해서 나갔대요. 그런데 요리 강사 요리 강의를 쭉 하다 전자레인지가 내 막 너무 편리하고 이거 이번에 세일로 이제 그 사실하고 요리 강사 전자레인지 세일 저 전자레인지 그 판매 제 아내는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시장 갔다 약 사오는 거 전부 제 아내가 다 사고 막 그런데 남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걸 딱 샀어요. 사놓고 나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어디 갔다가 들어왔는데 베란다에 막 뭘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데 그걸 감추었어요. 근데 저는 또 약간 그런 게 좀 빨라요. 그래서 그거 왜 훔쳤어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제 아내가 실토라는 거예요. 아 전자레인지를 샀다고. 그 내가 막 화가 났죠. 그 얼마짜린데. 그 이제 제 아내 쭉 이야기를 해요. 요리 강사가 와서 요리하는데 그래 막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자분들은 생각을 할 때 한 생각 깊이 잘 젖기 때문에 그때 딱 빠진 거. 상술도 여자들에게 장사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고 전도도 한쪽으로 딱 몰아가야 구원을 잘 받아요. 여자 넓게 얘기하는 것보다 남자들 폭넓게 했고는 이해가 가요. 여자들은 종종 남편이 싫어하는 거라도 남편을 거스릴 목적을 가지고 거스린 건 아닌데도 생각 속에 젖다 보면 남편 싫어하는 것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들은 그런 부분은 아주 안 그래요. 안 그런데도 어떤 남자들 여자보다 더한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살면서 여자들이 남편에게 한번 딱 굴복하면 그때부터 가정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뭐 가정이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아도 절대 평안해져요. 근데 어떨 때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옳다고 생각,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굴복하기가 참 어려우면 그냥 하나 굴복하기 싫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서 똑같이 요리를 하고 똑같이 전자레인지를 사도 굴복된 마음에서 사는 것하고 그냥 사는 건 천지 차이예요. 가정이 가장 화목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남자가 잘나거나 여자가 잘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요리를 잘하거나 여자가 얼굴이 예쁘다고 화목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아내가 볼 때 자기 남편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자기보다 정말 지혜로워 보이고 대범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일 때 죄송합니다. 이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좋든 나쁘든 아내에게서 좋은 사람 보일 때 그 가정 매사가 아름답게 흘러가요.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대범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지혜롭고 좋은 남편이라도 아내가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 뭐 잘 못해 실수 그래 잘못하는 거 딱딱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 일이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따라라는데 진짜 순종하나 한번 내 마음이 굴복이 돼야 되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야생마. 미국 사람들이 미국 뉴욕에서 도착해 LA까지 4천 몇백 킬로를 가는데 한국 사는 것보다는 또 그 뭐 그 넓은 미국 땅에 그 동부 쪽에만 살 건데 미국 사는 곳곳이고 터져 사는 그거 말이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미국도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그들은 말이 이 노는 말을 보고 야생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키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밧줄을 가지고 멀리서 밧줄을 확 던져가지고 올가미는 막에 말의 목을 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못 이겨요. 말이 목에 딱 걸리면 이제 밧줄을 딱 말이 막 뛰면 사람이 끌려가요. 사람이 끌려가서 다치기도 하고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연애 막 붙잡고 계속 안 놓고 몇 날 며칠을 싸워요. 어느 날 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한테는 이러다 내가 내 명예 못 죽겠다. 굴복해야겠다. 그때까지는 말이 막 버티고 뛰고 막 그러니까 사람도 고달프지 그런 그때 사람도 다 지치고 말도 다 지쳐. 나중에 말이 막 움직일 힘도 없고 막 그 정도로 지쳐버리니까 말이 생각하죠. 내가 이러다 내 명예 못 살고 죽겠다. 굴복하는 게 낫겠다. 다 굴복이 돼요. 굴복이 되면 그때부터 말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음식을 주고 사람의 말을 지켜주고 사람 또 말이 사람을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말과 사람 사이 관계가 좋아지고 소와 사람 사이 관계가 좋아져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나 남편이나 아내 사이, 형이나 동생 사이 그런 묘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제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하면 걔는 맨날 터져야 되고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면 맨날 시끄러워야 하고 밥상이 뒤집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려고 하면 큰 고통이 집안에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라요. 내가 정해서 일주일에 성경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고 제게 가고 이 정도로 하자. 내 마음에서 정해요. 그리고 내가 뭐 헌금은 좀 내가 뭐 어렵게 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만 드리자. 내가 그런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그 선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아닌 내 나름대로의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편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여든이 넘은 할머니라도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 마음에 선이 있어 그 선을 넘기 싫어하고 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즉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저희들 교회에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다섯 살 때, 여섯 살 때부터 수돗물 아끼는 법부터 가르치라고요. 한국에는 물이 좋고 싸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 뭐 쉽게 물만큼 한국 사람만큼 물을 흔하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정말 외국에 가면 물이 귀한 걸 강하게 느껴요. 독일에 가서 수돗물을 떠서 그릇에 담아 놓으면 자고 나면 밑에 석회가 한 숟가락은 나와요. 그 독일은 절대 물을 못 마셔요. 수돗물은요. 그냥 빨래하는 데나 쓰고 청소하는 데나 쓰고 샤워하는 데나 쓰죠. 독일은 주유값보다 물값이 훨씬 비싸요.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다. 외국 사람들은요, 물이 매끄러운 물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물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좀 물이 천하에 쓰다 까다로워서 물이 매끄러운 물이지, 그죠? 머리 감거나 머리가 막 매끄럽게 되는 물이지, 그죠? 어떤 머리만 머리 뻣뻣해지고 서고 막 그렇지요. 그런 걸 한국 사람만 알아요. 물이 뭐 미국 사람은 물이면 다 물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은 물이 마디딱하고 달닥하고 물이 쓰닥하고 물이 매끄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꼭 저 뭐예요? 제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누님들이 꼭 머리 감으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는 샘물 가지고 머리가 잘 안 감아지니까 물 길에다 냇가 물 길에다 머리 감고 그래요. 저는 물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여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힘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여러분 안에서의 힘, 여러분 안에서 즐거움, 여러분 안에서 평안함, 여러분 안에서 기쁨, 여러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사탄이 개입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망케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주는 행복, 하나님께 오는 기쁨, 하나님께 오는 평안,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복되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어 놨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그러면 불행할 것 같고 하나님한테 내가 매이는 것 같고 막 구속받는 것 같고 그런 개념을 넣어서 우리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많이 사람들께 넣어줘. 거기서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스릴 때 자유롭지 못하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얻는 기쁨이나 행복 그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왜? 내가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다음에 재산을 모아도 불안하고 어떤 분은 100억을 잃어버리고 막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거든. 어떻게 잃었는가 물어보니까 나이가 딸에게 100억을 맡겨놨대요. 딸이 사귀는 남자가 그 돈을 다 빼간 거예요. 좀 남겨두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100억 없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죠? 지금 돈이 우리를 불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내 나름대로의 행복이나 평안을 찾다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에 순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방울사태 다 망을 굴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복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앉았어요. 일어났어요. 제 손을 대고 손 위에 얹었어요. 뒤집었어요. 내가 야 너무 고맙다 꼭 안아줬어요. 아무 눈물만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밝아졌어요. 내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싶고 뭐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무너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막서는 그게 한번 무너지고 굴복되고 나면 그 아이도 그렇게 행복한데 어린아이들이 미련하고 생각이 모자라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서 그 딱 마을 강하게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 한번 와야 돼요. 내 자신의 판단, 내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다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술 맡은 간장과 떡 구는 간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읽었어요. 술 맡은 간장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내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 마던 관원장은 왕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뭐 왕이 징역 몇 년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 가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 나올는지 언제 죽을는지 언제, 그런 게 전혀 불투명해요. 집에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술 마던 관원장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장관한테 좀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상대가 누구냐면 왕이니까요. 누가 왕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막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도 결국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누가 왕에게 술 마던 간장 꺼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에게 그 잘못 넣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왕에게 굳이 왜 그렇다고 술 마던 간장 감옥에 넣은,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 또 생각,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술 마던 간장이 내가 꾸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말고 또 뭐가 있지? 참나무 있네, 소나무 있네, 사과나무 있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뒤에 뭐가 있는지 돌아볼 만하잖아요. 옆에 뭐가 있는지 돌아볼 만하잖아요. 술 마던 관원장은 옆을 볼 수가 없고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왔는데 누가 왕을 설득해서 나를 풀어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술 마던 관원장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바라봤어요. 놀랍게 포도나무가 꽃이 피는 거예요. 술 마던 관원장이 포도나무 꽃이 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금방 꿈에 보니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막 그 열매가 술 마던 관원장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그 열매가 막 자라더니 시커멓게 익었어요. 익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인데, 보혈을 가리키는데, 술 마던 관원장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가 많습니다. 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십시오. 이 피가 내 죄의 형벌을 다 받았다는 걸 증거해줘. 이걸 보시고 나를, 이 죄를 범한 이 인간을 받아주십시오.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간, 떡 굳는 간장에 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 외에 다른 아무것도 길이 없어요. 술 마트는 그것만 바라, 그것만 의지했어. 그는 구원을 받았어. 뜻구는 관원장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머리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윗 광주리에 발을 위해서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공중에서 애들이 그것을 먹더라. 그러니까 이제 술 마던 가냐 뜯구는 가냐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술 마던 가는 장은 자기가 왕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왕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왕을 꾸짖거나 왕을 책망하거나 왕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나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십자에 못 예수님밖에 없다. 술 마던 간장 그걸 바라봤어요. 떡구는 간장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나도 착한 일을 해야지. 나도 좀 왕을 위해 좀 선한 일을 해야지. 나도 하나님 위해 좀 일을 해야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서 악하고 더러운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더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충성하거나 뭐 하나님 위해서 뭐 일을 하거나 그것 여러분 볼 때 대단한 점은 하나님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게 악한 거니까. 술 마던 가는 장은 왕 앞에 나갈 때 흰 떡 세 광주리 예수님만 떡 대신 예수님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자기가 뭘 좀 해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한국에 참 많은 교회에 성도들이 떡 굳는 가는 장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만으로 흘린 피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선을 행하고 내가 좀 십일조도 내고 내가 율법도 좀 지키고 내가 하나님도 좀 공경하고 여러분 그거에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내가 진짜 무익하고 더럽고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목회자는 자기가 일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서 한 번은 제 딸아이가 두 살이 채 되기 전에 여친 놀다가 아이가 밀어가 부엌문이 열리면 연탄 아궁이에 거꾸로 떨어졌어. 손에 막 화상을 입었어요. 내가 그날 전도 갔다 밤에 깨 들어왔는데 딸이 손에 붕대를 감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옆집에 노는 아이들이 밀었대. 그래서 부엌문이 열리면서 안방에서 붙뚜막에 연탄 아궁이에 떨어졌다. 연탄 불이 있으면 애가 다 죽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하면 아찔한 거. 그 대부분 시골 부엌은 시멘트로 돼 있는데 또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머리 부딪혀 내진당한 거 이렇게 다행이고. 내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은숙이 상처 안 나게 해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한참 내가 기도하는 중에 뭘 생각했냐면 나는 내가 아이들 낳으면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인 걸 알았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고 싶다고 해서 반듯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누가 자기 자식 술주녀병이 만들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 마약 중독자 만들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 정신병자 만들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 교도소에 가게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잘 키우면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날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어린 딸인데 걔가 그 연탄 아궁에 그 무서운 일이 됐는데 난 아버지 한 집에 손끝만한 도와주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내 딸을 잘 키우고 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느냐.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어요. 아들이 자랐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들은 아버지가 둘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나도 아버지고. 내가 내 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것들인가 생각을 해요.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 정도 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 외에 내가 아이를 지키거나 돕거나 전혀 못하는 거 알았어.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들 키울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내 마음에서 물론 아들이 아버지에 부르면 그래 하고 대답하고 아들아 부자 관계는 관계 그러나 내 마음에서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이끌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 내 자식 키우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날 보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늙으니까 노후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노후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아파트 하나 정도 살 수 있을는지 몰라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뭐 가구 정도 같이 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늙을 때 필요한 게 아파트만 필요한 게 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몸도 약해져 병드는데 천가지 만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아파트만 있다 되는 게 돈만 해도 되는 건 아닌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내 마음에서 아파트를 한번 사봤어요. 하나님 날 보고 박 목사 노후 위해서 아파트 준비해놨네. 네가 노후에 준비했으니 내가 널 위해서 안 도와도 되겠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파트 있고 하나님 나 놓으면 내가 뭐가 유익하며, 내가 돈 쌓아놓고 하나님 나를 안 놓으면 내가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 노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내 노후 전혀 손 안 대고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엔 제가 비행기 타고 LA에서 대전 있을 때 서울까지 파김치가 돼요.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파라과이에서 비행기 타고는 제일 한국에서 먼 거리인데 파라과이 상파울로까지 4시간, 상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에서 서울까지 13시간, 30시간이에요. 비행기 30시간을 타. 그 보통 새벽에 4시에 인천공항에 내리면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아침 먹고 아침 정상으로 출근을 해요. 8시까지.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요즘 내가 그래요.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지? 어제 누워서 뭐 앉아서 뭐 텔레비전도 보고 콜라도 마시고 감사해요. 전 내가 대전 살 때 대전서 대구만 차 타고 갔다 오면 막 그렇게 피곤했어요. 여러분 서울서 주일 낮 예배 보고 저녁 광주서 예배 보고 그 밤에 서울 와도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노후를 잡고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술 마던 관원장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만 맡겼고 떡구는 관원장은 하나님의 손에만 맡기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뭘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날 아침에 술 마던 관원장의 아이들 예쁜 옷 입고 손에 꽃다발 들고 교도소 문 앞에서 아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다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울고 아빠 하고 졸고하고. 큰 아침 떡구는 관자 아이들 엄마 나무 밑에 가니까 나무 위에 자기 아버지 매달려 있고 공중에 새들이 자기 아버지 쪼아먹고 아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하고 자기 방법하고 쓴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돈 좀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남보다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간하는 게 완벽한 건 없습니다.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이 씻어야 완벽하지. 여러분이 죄를 씻기 위해 손대고 일하면 그건 전부 틀립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굴복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를 믿어야 하지.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방법으로 하면 결국 잘못돼서 멸망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굴복 안 한 거 자꾸 빗나가고 대들고 그런 성격 여러분 속에 다 숨어 있지요. 이번엔 꼭 하나님 굴복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뜻을 보내 하나님 순종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탄에게서 그래도 우리가 뭘 하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굴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에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양의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